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힐러리 클린턴 전 미국 국무부 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강경책을 비난하면서 동북아 지역에 핵무기 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클린턴 전 장관은 오늘 방영되는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호전적 언사를 비난하며 이제 무기 경쟁이 있을 것이며 동북아 지역에서 핵무기 경쟁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클린턴 전 장관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한 데 대해 일본인들이 우려하고 있다며 이들은 미국을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클린턴 전 장관은 자신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외교적 해법을 선호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선동적인 언사는 김정은의 손에 놀아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외교와 전쟁 억제, 억지력 창출은 더디고도 어려운 일이라며 충동적인 사람들 또는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힌 이들이 너희하고는 여기까지야 라고 말하게 내버려 둘 순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클린턴 전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핵합의 불인증에 대해서도 위험하다고 우려했습니다. 클린턴 전 장관은 이란 핵합의 불인증은 미국의 약속은 유효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보내는 것이기도 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산불이 일주일째 계속되면서 14일 기준으로 적어도 40명이 숨졌습니다. 지난 8일 시작된 산불은 현재 16개 지역에서 계속되고 있으며 일부 지역 불길은 160제곱킬로미터까지 번져 가옥과 건물 5,700채가 불에 탔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북부 소노마 카운티에서는 어제 다시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현지 소방당국 관계자는 강한 돌풍이 불고 있어 불길이 번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산불로 수많은 사람이 실종됐다며 불길의 강도가 무척 세다고 밝혔습니다. 인근 센타로자시에서도 주민들에게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7차 전체 회의가 어제 폐막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어제 7중 전회가 시진핑 이름을 명기한 당장 수정안과 지난 5년의 평가와 향후 5년간 펼칠 정책을 담은 19대 업무 보고, 중앙기율검사위 업무 보고 등 문건 3건을 19대에 제출할 것을 결정하고 폐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7중 전회는 공화당 최고위 간부들인 중앙위원회 위원 332명 전체가 참석해 4일간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회의 직후 발표된 발표문에는 시진핑 공산당 총서기의 치국 이정에 대한 신개념 신사상 신전략을 수행한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사흘 뒤 열리는 대회 개막을 앞두고 마지막 열린 회의인 7중전회가 끝남으로써 중국 공산당은 19차 당대회 준비를 마쳤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전국대표대회 당대회는 오는 18일 개막됩니다. 오스트리아에서 오늘 183명의 하원의원을 뽑는 총선이 시작됐습니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바스티안 크루츠 외무장관이 이끄는 중도우파 국민당이 11년 만에 다수당 자리를 되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난민 문제가 주요 관심사로 부각됐습니다. 인구 900만의 오스트리아는 지난 2015년 한 해에만 모두 9만 명가량의 난민을 받아들였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반난민 정서가 힘을 얻으면서 엄격한 난민법을 선호하는 우파 세력이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총선은 난민 문제, 실업, 복지 등 주요 정책을 놓고 연립정부를 구성했던 국민당과 3인당이 등을 돌리면서 치르게 돼 국민당이 다수당이 되면 극우 자유당과 손을 잡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 전투원들이 IS의 상징적 수도인 시리아 라카 지역에서 철수했다고 시리아 민주군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시리아 민주군 대변인은 오늘 IS 전투원들이 민간인을 함께 데려갔으며 이들을 인간 방패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IS와 미국이 지원하는 시리아 민주군과의 전투는 계속됐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대변인의 말을 인용해 작전은 종료됐지만 라카에 남아있는 IS 조직원들과의 전투는 계속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입니다. 북한 내일 대체로 흐리고 낮부터 맑아지겠습니다. 평양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 맑겠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현진입니다.
드디어 뉴스 포커스와 경제가 보인다. 역사 속 오늘이 방송됩니다.
뉴스 포커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예, 지난 한 주 동안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군 수뇌부로부터 대북 군사 옵션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다고 백악관이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행정부들의 대북 정책을 강하게 비난하면서 대화보다는 군사 옵션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두 분 나와 있습니다.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관련해서 이른바 군사 옵션에 대해서 짐 매티스 국방부 장관 또 조셉 덤포드 합참의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라고 이제 백악관이 발표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좀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티스 장관의 발언 잠시 듣겠습니다.
Now what does the future hold? Neither you nor I can say. So there's one thing the US Army can do. And that is you have got to be ready.
백악관 보고에 앞서서 매티스 장관이 지난 9일 이 워싱턴에서 열린 미 육군협회 연례회의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느냐. 필요할 때 대통령이 사용할 수 있는 군사 옵션을 확실히 갖추고 있는 게 육군이 할 수 있는 한 가지 일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이 뭐 육군 앞에서 할 수 있는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고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 옵션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다라고 이제 발표를 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눈여겨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군 수뇌부와 저녁 식사 자리를 같이 한 것을 아실 겁니다. 네. 보도가 나왔었고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지금의 상황은 폭풍 전의 고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또 군 수뇌부들에게 북한과 관련한 군사 옵션에 대해서 예정보다 좀 앞당겨서 빨리 제공을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다. 예.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매티스 국방장관이 그 조셉 덤포드 합참의장과 함께 군사 옵션에 대해서 보고를 한 것이고요. 네. 백악관의 보도자료를 보면 군사 옵션이 어떤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들이 있었는지는 발표를 하지 않고 네. 보고가 있었다라고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자면 일지형식으로 대북 강경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와중에 나온 보도자료 발표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에 요청했던 대로 군 수뇌부가 군사 옵션에 대한 보고를 했고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이 북한과 중국 모두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 북한에 대해서는 지금도 계속해서 그 가능성이 거론이 되고 있지만 북한이 이제 조만간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추가 시험 발사를 할 가능성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도 있고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보냈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 중국에 대해서는 역시 그동안 우리가 이 자리에서 계속 얘기했던 대로 북한에 대한 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예. 북한이 셈법을 바꾸도록 하는데 말하자면 역할을 해달라 이런 메시지. 왜냐하면 중국은 미국이 사용하는 군사 옵션을 가장 우려하고 있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네. 바로 그런 면에서 북한과 중국 모두에게 메시지를 던지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예. 이번 지난 한 주 동안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 등을 통해서 북한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뭐 간략하게 간추려 보자면 지난 25년 동안의 어떤 정책들이 효과가 없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만이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그동안의 최근의 발언들의 맥락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한 가지라는 게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진 않았습니다만 군사 옵션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시각도 많이 있죠.
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그 북한을 겨냥해 공식적인 언급 또는 그 자신의 인터넷 트위터를 통해서 연일 압박하는 이런 상황인데요.
예.
말씀하신 대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일이죠. 그 인터넷 트위터를 통해서 전임 대통령이 25년간 북한과 대화하고 합의를 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그러면서 단 한 가지만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또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지난 5일에는 백악관에서 군 수뇌부와 만난 자리에서 지금은 마치 그 폭풍전 고요 같은 순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혹시 무슨 대북 군사 공격이 임박한 게 아닌가 이런 관측을 불어일으켰고요.
예.
그 앞에는 저희가 뭐 여러 번 보도해 드렸습니다만은 유엔 총회에서 그 유명한 완전 파괴, 북한 완전 파괴 언급을 계속했습니다. 이 때문에 그 한국 언론 같은 데서 보면은 그 혹시 그 미국의 그 대북 그 군사적 공격이 임박한 게 아닌가 이런 여러 그 관측 보도 이런 것이 나오고 있는데
네.
주목할 것은 단 한 번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북한을 공격한다 이렇게 딱 부러지게 얘기한 적은 없다는 겁니다.
네.
다만 군사 행동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했고 또 이를 들은 기자가 현장에서 이것이 그러면 북한을 공격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두고 봐라 뭐 이런 얘기를 해가면서 약간의 그 모호성을 갖고서 계속 하고 있지만
예.
하나는 어쨌든 계속 이렇게 하는 그 발언이 수위가 계속 올라갔고. 또 거의 매일같이 발언이 잦아지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은 한 서너 가지로 지금 해석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잠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북한이 계속해서 지금 도발을 쭉 그동안 해왔으니까 대북 위협의 그 강도를 높여서 북한의 핵이라든가 탄도미사일 발사 같은 추가 도발을 억제하려는 일단 그 대북 압박을 강조하려는 이런 게 있고요.
네.
또 하나는 그 군사적 공격 가능성을 언급함으로써 그 대북 제재의 그 열쇠를 쥐고 있는 중국 당국을 압박을 하고요. 또 하나는 만일 이것은 좀 뭐 가상입니다만은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가령 육자회담이나 또 다른 형태의 그 대화 협상이 재개되더라도 미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그 긴장의 수위를 상당히 높여놓는 것이 협상에서 좋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뭐 이것이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 뭐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만은 분명한 사실은 북한이 지난 9월 15일 중거리 탄도미사일이죠. 화성 12형 발사를 한 다음에 지금 한 달이 다 됐는데 아직까지 도발 발사가 없는 것은 좀 주목해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이런 관측이 있습니다.
예. 지금 그 미국 행정부 내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돼서 가장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렉스 틸러슨 장관이 북한과 대화 채널을 가지고 있다 이런 발언을 이제 공개적으로 대화 무용론을 얘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면박을 줬고요. 또 자신이 북핵 문제와 관련돼서 최종 결정자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한 것은 최종 결정권자다. 그리고 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좀 더 강경했으면 좋겠다. 북한 관련해서 이런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은 행정부 내부에서 어느 정도 그 견해차가 있다라는 것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강온. 그러니까 말하자면 좀 더 강경한 접근과 좀 더 온건한 접근을 주장하는 그런 양측의 견해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요.
예.
그런 맥락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나는 좀 강경한 사람이다. 다른 사람들보다.
네.
그렇지만 최종 결정은 내가 한다라고 해서 자신이 북한과 관련해서는 최종적인 어떤 말하자면 키를 쥐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한 것이고요.
예.
또 행정부 내에 다른 고위급 참모들이 좀 더 온건한 접근을 취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도 나름대로의 좀 불만이라고 할까요? 이런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네.
방금 진행자께서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 북한과 관련해서 가장 많은 발언들을 하고 있고 또 가장 강경한 입장을 밝히는 사람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지만 그럼 트럼프 대통령하고 달리 국방장관 또 국무장관 심지어 백악관 비서실장도 사실 톤이 좀 다릅니다.
네.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군사 옵션이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한 태도로 언급을 하고 있고요.
네.
여전히 외교적 접근이 성공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존 켈리 비서실장처럼 지금의 상황은 관리할 만하다. 외교가 잘 작동하는지를 한번 지켜보자.
예.
이런 맥락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좀 신중한 접근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지난주에 트럼프 대통령이 틸러슨 장관 또 짐 매티스 국무장관과 오찬을 했고요. 그리고 또 흥미로운 게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과 만나서 북핵 문제에 관련돼서 조언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다음 달로 예정된 아시아 순방을 앞두고 대북 정책 방향에 대해서 최종 조율을 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런 관측이 많은데요. 먼저 그 헨리 키신저 장관 자체가 굉장히 그 흥미로운 그 인물입니다.
예.
미국 외교의 그 아주 큰 거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좀 설명을 드리면 과거 그 하버드 대학에서 그 국제정치학 교수로 재직하다가 1970년대 그 리처드 닉슨 대통령에서 발탁돼서 닉슨 이제 행정부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포드 행정부에서 1969년부터 77년까지 백악관 그 국가안보 보좌관 또 국무장관을 지냈고요.
예.
유명한 것이 역시 재임 중에 미국과 중국과의 역사적인 비밀 수교 협상을 해서 그야말로 국제 그 정세에 그 아주 그 한 획을 긋고 국제 정세의 구도를 바꾼 아주 역사적인 그 인물이다 이렇게 예. 얘기할 수 있고요. 최근에는 또 중국을 자주 가서 중국의 이야기 온 차이나 이런 그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네.
아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 키신저 장관은 자택이 그 뉴욕에 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도 그 뉴욕에서 오래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대통령 이전부터 그 두 사람 사이에 그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다고 그러고요.
예.
또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될 적에 대만과 관련해서 어떤 그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그 키신저 전 장관이 조언한 거다 이런 관측이 있었습니다.
예.
아 그런데 지난 10일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 백악관에서 키신저 전 국무장관과 만나서 대화 내용은 안 알려졌습니다만은 그 만난 것 자체가 그 언론에 보도가 돼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예.
어떤 얘기인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는 11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중국에 가고 중국에 가서 시진핑 주석을 만나서 가장 중요할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북한의 그 핵미사일 얘기인데요.
예.
아마 여기에 대해서 키신저 전 국무장관이 뭔가 그 아이디어를 주고 또 트럼프 대통령도 어떤 그 자문을 구해서 사전 방중에 앞선 어떤 그 협의를 한 게 아닌가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예, 그 면담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유추를 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키신저 전 장관이 최홍기 기자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중국 통이고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방문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키신저 전 장관이 언론 등을 통해서 이 북한 문제와 관련돼서 자신의 견해를 밝힌 부분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키신저 장관은 지금 중국과 상당히 오랜 인연을 갖고 있다고 얘기한 것처럼 중국통이기도 하지만 또 중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협력해야 된다라는 그런 지론을 가지고 있죠.
예.
그래서 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최근에 언론 기고도 있었고요. 또 인터뷰도 있었는데 거기에서 밝힌 북한 문제 해결책은 미중 간의 빅딜론입니다.
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가장 압박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인데 계속해서 국제사회에 협력해서 김정은 정권의 붕괴를 유도하도록 해라.
예.
그러면은 주한미군을 미국은 철수할 수 있다. 이렇게 빅딜을 하자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통일된 한국이라든지 또 북한이 붕괴한 이후에 한국을 상정하자면 그동안에 중국이 말하자면 한반도에서 북한의 체제 변화를 원치 않는 것 중에 중요한 이유는 통일된 한국에서 바로 코앞에서 중국이 미국과 맞닥뜨리는 상황.
예.
한반도의 주한미군이 철수된 것을 전제로 이런 상황을 가장 걱정하고 있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네.
이 걱정에 대해서 키신저 전 장관이 바로 뇌관을 친 겁니다.
네.
주한미군을 철수한다라는 약속을 해라. 그렇게 하면 중국은 북한을 압박해서 정권 붕괴까지 가도록 하는
네.
그런 용의가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했던 거고요.
네.
사실 키신저 전 장관이 그동안에 중국을 수없이 여러 차례 방문했었고 또 방문 때마다 국가주석 이하 핵심 고위 당국자들을 만났던 것을 감안하면 이것이 단순히 개인의 머릿속에서 나오지만은 않았을 수 있다라는 이런 여러 가지 관측들도 많이 있거든요.
예.
바로 이런 것 때문에 한국 내에서는 상당히 우려를 갖고 주목하는 시선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공식적으로 미국 정부도 그렇고요. 중국도 뭐 북한의 붕괴를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키신저 전 장관이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런 제안을 했다면 뭐 두 가지 문제인데요. 미국 정부가 그러면 이 제안을 받아들일 거냐 이것도 한 가지 이야기고요. 또 그렇다면 중국이 이런 해법을 수용할 것이냐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상당히 그 어려운 문제인데요.
예.
아 뭐 저희가 이거 얘기할 적에 이제 뭐 미국이 이걸 받아들여서 이걸 할 거다. 그럴 경우에 중국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벌써 이제 가정의 가정이 두 그렇죠. 번 있기 때문에요. 상당히 그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상황인데요. 다만 이제 키신저 전 장관의 얘기 중에 이제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한 두세 가지 그 차이가 있는 게 있습니다.
예.
기존에 나왔던 어떤 북한 핵 해법과 관련해서요. 그동안은 미북 간에 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북 간에 대화와 협상을 하든가 아니면 군사적 옵션을 하든가 압박을 해서 이걸 해결하자 이런 건데 키신저 전 장관의 그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예.
아, 미북 간의 기존의 입장으로 볼 때 둘 사이에서 문제가 풀리긴 어렵고 역시 북한 문제에 열쇠를 쥐고 있는 중국과 해결을 해라 이런 거고요.
예.
특히 그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주한미군 철수 얘기입니다.
예.
아, 이것은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 문제를 풀면서 기존의 방법 그 정책으로는 저 잃는 것밖에 없습니다. 중국 자신의 그 동맹국인 북한을 압박을 하고 또 그럼으로써 자신의 그 전략적 이해가 손상이 되고 조금 마이너스 손해보는 것밖에 없는데
예.
키신저 전 장관의 얘기는 뭐냐면은 그런 것도 있지만 동시에 주한미군 철수를 하게 되면은 이건 상당히 그 중국으로서는 얻는 전략적으로 혜택이 얻는 거죠. 그러니까
예.
이것으로서는 어떤 하나의 거래 뭐 실제로 이것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서는 중국으로서는 좀 호감을 느낄 만한 제안이 아닌가 그런 관측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뭐 미국 행정부의 이 대북 접근법은 일단 중국을 통해서 북한을 강력하게 압박해서 북한이 이 핵 개발과 관련돼서 도발을 멈추고 대화 테이블로 나오게 하자 이런 건데 키신저 전 장관의 제안은 어떻게 보면 이것보다 더 하나 들어간 거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을 통해서 북한의 붕괴까지 이제 이야기를 한 거니까 과연 좀 현실성이 있을 것이냐 이런 얘기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의 안이긴 합니다만.
예, 사실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거로는 북한의 체제 변동, 변화에 관련해서 미국은 중국 측에 여러 차례 대화를 가질 것을 요청했었던 것이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 중국은 일절 단호하게 거부해왔던 그게 입장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주목할 점은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취해왔던 것들은 정확하게 키신저 전 장관의 해법은 아니지만
예.
중국을 적극 활용하는 부분 그다음에 북한과의 직접 대화는 지양하는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는 큰 맥락이 좀 다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주한미군 철수나 이런 것들은 앞으로 나중의 일이니까 그렇겠지만 결국은 키신저 전 장관이 앞으로 좀 더 중장기적으로 나갈 부분을 설명했을 수도 있지만
예.
단기적으로 현재로서는 북한 핵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요.
네.
이것이 굉장히 강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키신저 장관과의 개변적인 인연
네.
관계 아주 좋은 친구고 또 아주 immense talent라고 그랬습니다. 엄청난 재능을 가지고 있고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키신저 전 장관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공개리에. 그리고 대통령이 그렇게 바쁜 사람인데 이제 93살이든 키신저 전 장관을 그렇게 괜히 만나는 것은 아니고요. 시점도
예.
굉장히 중요했다고 보고 또 취임 이후에도 첫 번째 공개리에 만난 게 아닙니다. 벌써
네.
두 번째고요. 그런 맥락에서 키신저 전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펼친 대북 해법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한국 정부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예.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저희들이 오늘 좀 뭐 가정과 관련된 상황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뭐 미국 정부가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모든 옵션이 테이블에 있으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좀 다른 각도를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이어지는 강경 발언에 대해서 좀 다시 돌아가서 이야기를 하자면 미국 의회에서는 이런 그 대통령의 강한 발언에 대해서 좀 우려하고 또 더 나아가서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뭐 거의 매일처럼 공식 발언 또 인터넷 그 트위터를 통해서 대북 군사 옵션을 그 암시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아, 미국에서는 특히 그 정치권 그 의회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비판적인 발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는 그 민주당 소속 그 상원의원 12명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 서한을 보냈는데요. 여기서는 그 대통령의 대북 발언이 선동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대북 직접 대화에 좀 적극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뜻을 펼쳤고요.
예.
또 하나는 전직 관리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그 대북 접근에 좀 비판적인 이런 발언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전직 국방장관들 사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비판적인 견해가 많이 있더군요.
예. 대체로 첫 번째로는 트위터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 수사를 계속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예.
그래서 리언 파네타 전 국방장관 같은 사람은 CIA 국장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트위터를 통해서 쏟아내는 그런 이런 발언들은 정책도 아니고 전략도 아니고 말하자면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오히려 역행을 하는 그러니까 효과를 반감시키는 그런 말들이라고 비난을 하고 있고요. 예. 또 척 헤이글 장관도 마찬가지 입장인데 이 척 헤이글 전 장관은 공화당 출신 아닙니까? 네. 헤이글 장관은 특별히 주목되는 거는 이 북한의 핵을 용인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 점입니다. 예. 사실 바로 얼마 전에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방장관을 지낸 인물의 입에서 나올 것이라고는 기대하기 어려웠던 발언인데 네. 헤이글 전 장관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북한이 핵실험을 중단하고 또 미사일 시험 발사도 중단하고 국제원자력기구 등의 핵 사찰에 응하는 것을 조건으로 미국은 제한된 기간 동안 북한의 일정 정도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는 게 좋겠다. 그게 해법이다 현실적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북한의 리용호 외무상이 러시아 타스통신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비핵화 협상은 절대 하지 않겠다. 이건 북한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입장이죠.
네. 뭐 크게 달라진 입장은 아닌데요. 그 리용호 외무상이 지난 11일이죠. 평양에서 러시아 타스통신하고 그 인터뷰를 했는데요. 타스통신이 그 아마 평양에 그 대표단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통신사 그러니까 예. 리용호 외무상이 그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리용호 외무상은 북한은 그 핵무기에 관한 대화에 절대 동의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 그 미국의 협박은 북한의 그 핵 프로그램에 대한 협상을 끌어내지 못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지난달 그 열린 그 유엔 총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한반도 전쟁의 심지에 불을 켰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북한 주민들은 퍼붓는 불로서 미국의 공격적 정책을 처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기존 입장에 뭐 큰 차이는 없고요.
예.
또 하나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을 협상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어떤 그 압박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예.
북한은 거기에 응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그 밝힙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미 의회 산하 초당파 기구인 의회 조사국이 미북 간의 한라인 개설을 추진해봐라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자, 이런 제안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을까요?
예, 사실 시기가 시기인 만큼 의회 산하의 초당파 말하자면 독립기구인 의회조사국의 그런 보고서의 그 제안은 좀 관심을 끌만은 합니다. 그렇지만 예. 현실성은 상당히 없는 것이죠. 의회조사국은 이 보고서에서 미국이 이전에 6자회담을 재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고
예.
또 아울러서 5판에 의한 전쟁의 가능성에 대비해서 북한과의 하트라인을 개설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고를 한 것인데요.
예.
사실 핫라인이라고 하는 게 아시는 대로 1960년대에 쿠바 핵 위기가 있었던 직후에 미국과 소련이 우발적인 핵전쟁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 국가 정상 간의 직통전화로 마련한 게 핫라인 아닙니까?
네.
대부분 다 핵 보유국가 간의 그 핫라인을 설치하고 있고요. 그런 맥락에서 미국 정부가 북한과 핫라인을 설치하는 것 자체는 아마 거의 불가능한 네.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강경 발언과 이에 대한 미 정치권 그리고 전직 관리들의 이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뉴스 포커스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계속되는 북한과 관련된 발언을 좀 더 다뤄봐야 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서 계속 북한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자주 등장하는 건 지난 25년 동안의 미국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실패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이제 역대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한 건데 이건 어떤 맥락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역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아까도 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그 인터넷 또는 공식적인 언급을 통해서 북한에 대해서 계속 그 압박을 하고 있는 그 발언의 그 연장선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그 지난 7일 인터넷 트위터를 통해서 밝힌 내용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임 대통령들이 25년과 북한과 그 대화하고 합의를 했지만 효과가 없었다. 또 북한에 그 수십억 달러를 제공했지만 그 합의에 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북한이 합의를 깨고 아무것도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나는 다를 것이다 이런 그 얘기를 해서 그 지금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예, 이 미국과 북한이 지난 25년 동안 대화를 해왔다. 그러니까 좀 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이 발언들을 좀 들여다보자면 25년 동안 계속 이제 대화를 한 건 아니잖아요, 미국과 북한 간에.
맞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25년이라고 얘기한 것은 그러니까 빌 클린턴 행정부부터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 1993년에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이제 25년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빌 클린턴 행정부는 사실 그때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 그리고 또 NPT 핵확산 금지 조약에서 탈퇴를 선언하면서 예. 북핵 위기가 계속해서 고조되는 상황에서 북한과 대화를 시작했던 것이 맞고요.
네.
그래서 94년에 제네바 기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고선 계속 대화를 진행하면서 미북 간의 대화가 잘 이루어져 왔습니다.
예.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그래서 빌 클린턴 대통령의 임기 말에는 북한의 조명록 차수가 워싱턴을 방문해서 클린턴 대통령을 백악관에서 직접 면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과 북한 간의 공동 커뮤니케가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예.
굉장히 큰 말하자면 미국 관계에서 이정표였는데요. 바로 그 직후에 매들린 올브라이트 당시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해서
예.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면담했고요. 이어서 클린턴 대통령도 평양 방문을 검토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임기 말에 그것도 또 중동 사태가 굉장히 크게 일어났었고요.
네.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대통령의 당선자였던 조지 부시 당선인은 클린턴 대통령의 평양 방문에 대해서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 쪽으로 좀 권고를 했었던 것으로
예.
알려졌고 무산됐지만 클린턴 행정부 8년 동안은 사실 많은 대화가 이루어졌다고 보고요. 부시 행정부에도 이른바 온 오프죠. 대화가 열렸다 안 열렸다. 그렇지만 2008년에 오바마 행정부 들어와서 북핵 6자 회담이 사실상 중단된 이후에
예.
지난 10년 동안은 대화가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길게 봐도 15년 정도는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사실상 대화가 중단된 상태로 지금까지 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함께 비판을 했던 게 그동안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많은 돈을 썼지만 소용이 없었다 이런 얘기인데 이 얘기는 역시 좀 전에 얘기해 주신 뭐 어떤 여러 가지 북미 간의 협상의 결과로 미국이 북한 측에 지원한 원조라든가 지원 뭐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걸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뭐 그동안의 그 대화 협상 또 뭐 인게이지 이런 것이 이제 그 효과가 없었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와중에서 이제 수십억 달러를 제공했지만 효과가 없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예.
물론 구체적인 숫자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 지난번에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그 아시아 순방 중에 이와 관련돼서 좀 숫자를 공개한 적이 있는데요.
예.
틸러슨 장관이 지난 4월에 그 일본을 방문한 자리에서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13억 5천 달러를 그동안 쭉 제공을 했는데 원조니 뭐니 이런 걸 줬는데 효용이 없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아마 좀 추정을 해보면은 그동안 그 미 의회 산하 연구소죠. 그 의회 조사국 CRS 아마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CRS 그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그 1995년부터 2008년 사이에 북한의 그 식량과 에너지 명목으로 약 13억 달러를 지출했는데요. 좀 더 그 기억을 돌리기 위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1994년 10월 21일 날 그 미북 제네바 합의가 됐고요. 여기에 되면은 그 북한의 그 핵 개발을 그 중단시키는 일종의 보상 이런 걸로 해서 미국이 매년 50만 톤 상당의 그 중유를 주게 됐습니다. 아마
예.
이것을 언급한 것 같고요. 또 그동안 무슨 그 인도적인 명목으로 여러 차례 그 식량을 그 준 게 있는데요. 이것을 아마 금액으로 다 그 환산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는 그야말로 이것이 뭐 수십억 달러냐 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마 그동안의 대화와 협상 또 북한과의 인게이지가 그 뜻이 없었다, 효과가 없었다 이런 것을 아마 입증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예.
흥미로운 거는 그 남북한 간에도 그 비슷한 그 주장이 있었습니다. 지난 김대중 노무현 두 정권이 끝나고 이명박 이제 박근혜 그 보수적인 정권이 들어섰는데요.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 비슷한 논란이 일었습니다.
예.
그동안 서울의 보수파 그 정치인들은 금강산 관광 또 남북정상회담 개성공단 이런 걸 통해서 북한에 굉장히 많은 돈을 줬는데
예.
일종의 이게 이제 퍼주기 논란입니다.
예.
그런데 그 지난 10년간 도대체 한국이 이 같은 대북 금전 또는 경제적 지원으로 얻은 게 무엇이냐. 그것은 기껏해야 북한의 핵개발밖에 더 있느냐. 아, 이런 하나의 굉장한 그 논란이 있는데요.
예.
미국도 역시 내용은 다릅니다만은 같은 맥락에서 그동안의 대화가 별 효과가 없었다. 이런 것을 아마 그 주장하려는 그런 예. 논란으로 보입니다.
이 대화 무용론과 관련돼서 이제 또 그 다른 이야기를 하는 그 의견은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윤국한 기자가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2008년 이후에는 사실상 이제 어떤 북핵과 관련된 대화가 없었는데 그 기간이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고도하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막지는 못했지만 이 대화를 하는 동안에는 북한의 도발을 지연시키거나 중지시킬 수는 있지 않았느냐 이런 또 반론이 있죠.
지난 25년을 보면 그런 패턴은 분명히 보입니다.
예.
이 북한이 1차 핵실험을 실시한 게 2006년이었죠. 2005년에 6자회담에서 9.19 공동성명이 채택됩니다. 이것은 북한이 현존하는 모든 핵무기를 포기하고 그 대가로 대규모 경제 지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6자회담에서 9.19 공동성명이 채택된 곧바로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 미국이 마카오의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에 대한 제재를 가합니다.
네.
그래서 돈 세탁 우려 대상 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여기에 있는 북한의 자금 2,500만 달러가 동결이 됩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이제 2005년 9.19 공동성명이 그야말로 유야무야 돼버리고 긴장 상태가 지속되면서 대화도 없었는데요.
예.
그 와중에 2006년에 북한이 1차 핵실험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008년 말에 6자회담이 중단된 이후를 시작으로 해서는 계속해서 이제 핵실험과 또 장거리 로켓 발사라든지 또 여러 가지 중거리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예.
핵실험과 그리고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이런 북한의 도발적인 행태들이 계속 본격화된 것을 보면 그 시기는 미국이든 또는 6자회담을 통해서든 북한과 대화가 없었던 시기가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북한 이야기를 잠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지난달 15일에 미사일 발사를 한 이후에 물론 그 이후에 미국과 북한 간에 굉장히 험악한 말을 주고받았습니다만 실질적인 군사 도발은 지금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간이 지속된다면 또 이 분위기가 미국 내 분위기가 바뀌지 않을까 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겠군요.
네, 지난 한 달간이 어떻게 보면 그 미북 관계에서 그 상당히 흥미로운 기간이었습니다.
예.
언론 보도를 기준으로 보면 미국과 북한, 평양과 워싱턴이 지난 한 달간 굉장히 험악한 말을 많이 주고받았습니다. 저희가 쭉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무슨 그 로켓맨, 또 완전 파괴, 또 폭풍전 권유, 뭐 군사 옵션 이런 얘기가 워싱턴에서 쭉 나왔고요. 또 북한도 여기에 지지 않고 굉장히 그 험악한 말을 많이 했습니다. 무슨 늑다리 불망나니 이런 얘기를 해서
예.
언론을 기준으로 하면 거의 뭐 말폭탄, 말의 전쟁, 마치 그 전쟁을 바로 양국이 곧 시작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인상을 줄 정도로 했는데요. 실제로 행동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행동은 지난 9월 15일이죠. 북한이 그 북태평양으로 화성 12형을 발사한 다음에 북한은 남북 간에도 아무런 무슨 군사적 도발이 없었고요. 또 미북 간에도 군사적 도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7월, 8월을 보면은 거의 2, 3일에 한 번꼴로 뭐 핵실험, 미사일, 무슨 도발 이런 것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예.
벌써 지금 9월 15일부터 지금 지금이 10월 중순인데요. 10월 중순까지 한 달간 이런 게 없는데요. 이것은 그 말과는 별도로 굉장히 조용하고 자제라는 것은 굉장히 그 이례적인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 여러 가지 그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계속 북한에 대해서 위험 수위를 올리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 그 트럼프 대통령의 11월 그 방중을 앞두고 어떤 예비 움직임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도 지난번에 사상 최고의 유례 없는 어떤 그 도발을 우리가 할 것이다 라고 얘기는 했지만 실제로 그 도발을 구체적으로 보면은 할 경우에 전부 다 미국의 어떤 저 대응이나 군사적 공격을 받게 되는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하기 어렵고 따라서 일종의 그 숨고르기를 하고 있고 또 조만간 제가 좀 적극적으로 해석한지 모르겠습니다만 12월이군 내년 봄이군 간에 미북 간의 어떤 대화 국면이 열리면 거기에 대비해서 어떤 그 전략을 세우고 그 숨고르기를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네. 볼 수 있겠습니다.
12월 뭐 연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당장 이제 다음 달에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방문이 있는데 10월에 북한이 어떻게 뭐 도발 여부에 따라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방문 분위기도 좀 달라지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지난 9월 15일에 최 기자가 얘기한 대로 북한이 마지막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이후에 한 달 되지 않았습니까? 예. 앞서서 지난 8월 22일에 틸러스 국무장관이 북한이 3주 정도 도발을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했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네.
지금은 그보다 조금 더 한 달 가까이 북한이 도발을 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11월에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이 이 지금의 긴장 상태가 최고조로 달한 이런 상황에서 국면 전환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지 아니면은 추가적인 제재와 압박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지 이것은 북한에 달려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북한이 그 시점까지도 계속해서 도발하지 않는 이 상태를 유지한다면 이 긴장 상태는 조금 누그러질 가능성이 있고요.
네.
그렇게 되면 중국 측으로서도 또는 미국 측으로서도 자 어떻게 상황을 관리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전문가들이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나 그 시점에 맞춰서 또다시 미사일을 발사하고 한다면 이것은 뭐 지금 상태보다도 더 예. 상황이 고조될 수 있는 그런 예.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예. 사실 지난번 생각을 해보니까요. 3주 동안 그 북한이 도발을 하지 않았다. 이 틸러슨 그 평가에 대해서 저희가 논평을 하는 그 녹음을 한 바로 그 주에 또 이제 북한이 도발을
그랬습니다.
했던 그런 적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지금 이제 거의 한 달 동안 조용히 지나갔습니다만 또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뉴스 포커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군 순회로부터 이 대북 군사 옵션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다라는 소식과 함께 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이 전임 행정부 관리들의 대북 정책 비판 내용 어떤 것인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였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이번 주 뉴스 포커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VOA 방송입니다.
"제가 보인다" 전영란입니다. 탈북자 김영수 씨, 아들의 취업 문제로 요즘 고민이 많은데요. 오늘은 어딜 가는 길인지 서둘러 길을 나섭니다.
예, 지금 아들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예, 아들애가 예, 운전을 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제가 아는 딘을 통해 가지고 예, 애가 지금 예, 차를 몰고 하는 그런 일자리를 제가 제안해 냈는데요. 예, 저희 큰 아들애가 예, 이 남조선에 와가지고 이 한국에 와서 자동차 정비업소 그 기능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은 자동차 수리하는 그런 정비업소에서 일을 했고요. 지금은 대형차 면허 자격증도 땄습니다. 애가 너무도 운전을 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제가 아는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일자리를 제안했는데 구체적으로 만나가지고 예, 그 이야기 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탈북자 김영수 씨. 자신이 소개해준 지인과 아들이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그 일자리의 근무 조건은 어떤지 궁금한 게 아주 많은 모양인데요. 드디어 아들을 만난 탈북자 김영수 씨.
그러면 형이 자기 차 그 하면은 탈북은 뭐이고 자기가 다 하겠으니까 너는 그냥
내 생각 같은 그거 같아. 지금 회사 보면 회사가 자기 차를 회사 사람들이 차를 자기 명의를 사가지고 사람을 일시키잖아.
예.
그래가지고 이제 3년 일시키고 또 그 차를 팔아먹어. 그 팔아먹어도
그냥 타라는데?
어? 너 그냥 타지. 타지만은 관계없지. 그러니까 그거 지금 회사 일하는 게 자기 회사에 자기 하는 일을 해달라는 소리잖아. 이제 자기 하는 거.
회사가
그거지.
내가 아닐 때고.
글쎄 그러니까
아니더라고. 어느 동안 내 차를 타다가 내가 어느 후에 네 차를 타고서 일해도 난 정말 나가겠다고.
아니면 그러니까. 네가 뭐 월급도 괜찮고 이러면은
아니 그 사람이 약속한 거는 그다나 누보고 일 시작해서 뭐 8년인가 몇 년인가는 자기 자 사생 가지 말라고.
50만 원 나오잖아요.
그것도 주겠다 근데 여기.
어 그래?
알아서 챙겨주겠다.
30만 주겠다고? 어. 50만 중에서?
응.
자기가 20만
주겠다. 가지 그럼. 반지하자. 허리도 반지하자.
그것도 고맙죠 뭐.
아 근데 일단 그 사람이 자기 지금 자기 밑에서 지금 자기 회사처럼 하겠다는 게다.
아들과 아들의 여자친구를 만난 탈북자 김영수 씨. 궁금한 게 많은지 연신 질문을 하는데요.
그럼 월급이 처음 월급이 지금 정확히 얼마라는 게 딱 찍었어?
235.
235라고? 그러면 그게 보험에 저 사대보험 들어가잖아. 그 돈 다 자기가 처리해주고 나머지. 아,
나머지죠.
손에 줄 수 있는 게
235.
235 그다음에 그 한 탕마다 뛸 때마다 그 상여금 뭐 6만 나오는 그런 거는 뭐 그거 관계없이 그거 다 해서. 그건 관계없이 그래서.
1억이라 20만씩 주겠다 하는데 그게 뭐 상여금이 아닐까요?
글쎄 그게지 결국. 그렇잖아요. 그렇지.
용돈 뭐 20만 원씩
용돈이라는 게 다니면서 그 식비나 같은 거야. 그러면 그까지 포함하면 사실 한 250만 된다 소리잖아.
네, 그럼 시작이? 일단 고용지원금 30만 원.
그러니까 또 이제 2년 동안 일하고 나면 또 1년에 또 550만 원인가 600만 원인가 나오는 돈 있으니까 그것도 탈 수는 있잖아 지금은. 2년 동안은 한 천만 돈은 질 수 있지 그것도. 근데 내 생각에도 그 제주도 쪽이 나을 것 같아 일하는 게. 여기는 일해도 사실은 밋밋지 않아 여기가.
월급과 상여금 이야기를 들은 탈북자 김영수 씨. 일단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예, 이번에 아들애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 예, 제주도에 예, 취업을 하는 건데요. 아, 우선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귤이라든가 각종 여러 가지 농산물들을 예, 실어다가 그래가지고 서울이나 또 경기도권에 예, 갔다가 이제 예, 트럭으로 화물자동차지요. 그러지 날라오고 또 서울이나 경기도 쪽에 있는 내륙에서 생산된 공산품들 옷이나 신발을 비롯한 각종 여러 가지 공산품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싣고 이렇게 제주도에 가서 예, 부려주면서 이렇게 큰 화물차를 모는 그런 일입니다. 예, 근데 조건을 보니까요 참 괜찮은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한 달에 보통 한 6번 정도를 제주도를 왔다 갔다 한다는데요. 제주도에서 육지로 들어올 때는 배에다 차를 싣고 들어오고 있고요. 이렇게 하면서도 첫 월급 자체가 한 230만 원 된다는 거예요. 230만 원이면 한 달에 한 2,100달러 정도 번다는 건데요. 예,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거기에다 보너스가 예, 한 번에 움직일 때마다 한 6만 원 됩니다. 6만 원이면 한 50달러가 되겠죠. 이렇게 또 보너스로 주고 있고요. 결국 한 달에 한 2,500달러는 벌 수 있다고 하는데요. 참 일도 괜찮아 보이고요. 또 아들애가 운전에 너무도 취미가 있어하기 때문에 예, 참 괜찮을 것 같습니다.
최종 결정은 며칠 더 생각해 보기로 하고 아들과 헤어진 탈북자 김영수 씨. 며칠이 지난 뒤 아들에게 전화를 합니다.
여보세요?
어.
예, 아버지.
그래 지금 뭐해? 쉬고 있어?
그냥 있어요. 예.
아니 다른 게 아니고 그래 이번에 그 가게 됐던 거 어떻게 됐어? 그 차 하는 거 결정했어?
아 거기요 일할라요? 일주일 있다가 그 일할라 가게 됐어요.
아 다음 주부터?
네.
그래 결심 섰어 완전 이제는?
예.
어떻든간에 뭐 일단 결심 섰으니까 힘들더라도 가서 잘하고. 항상 그리고 가서도 좀 두문두문 전화도 하고 그러라고.
네.
그게 좀 늦었지 밤이.
네.
빨리 충분히 좀 쉬고.
네 알겠습니다.
아들은 그 일자리를 선택하기로 한 모양인데요. 취업을 앞둔 아들을 바라보는 탈북자 김영수 씨 마음은 어떨지 들어볼까요?
네 아들은 다음 주에는 예, 제주도에 내려간다고 합니다. 내려가면 한 첫 보름 동안은 예, 실험적으로 이제 운전하면서 옆에 사람들 하는 것을 좀 배우고 정식 예, 보름 지난 다음부터는 일단 차를 하나 받아가지고 예, 움직인다고 합니다. 차도 새 차로 예, 5톤짜리 트럭을 가지고 이제 운전한다고 하는데요. 일단 들어보니까 조건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첫 예, 월급부터도 예, 그렇게 작은 월급도 아니고 예, 괜찮아 보이는데요. 저는 아버지로서 또 예, 아들한테 항상 당부하고 싶은 말이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돼가지고 지금 이번에 소개하던 선배처럼 예, 몇 년 후에는 사장이 돼가지고 자기가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면서 할 수 있는 그런 큰 비전을 가지고 예, 일해줬으면 하겠습니다.
경제가 보인다. 오늘은 탈북자 김영수 씨 아들의 취업하는 이야기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582년 10월 15일 오늘 로마의 교황 그레고리우스 13세에 의해 그레고리력이 채택됩니다. 태양력이라고도 불리는 그레고리력은 1년에 365일로 잡고 4년에 한 번씩 윤년을 두어 오차를 크게 줄인 달력이었습니다. 그레고리력이 채택되기 이전에는 로마의 율리우스 케사르 장군이 제정한 율리우스력이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율리우스력은 평균이 365.24일로 실제 태양년과 128년마다 하루씩 또 천년마다 약 8일씩 차이가 났습니다. 이렇게 늦어지는 날짜가 교황 그레고리우스 시대에 이르러 14일이나 됐고 이에 교황청은 그 당시에 3월 11일이었던 춘분을 AD 325년 니케아 공의회 시대의 춘분 날짜인 3월 21일로 개정하기 위해 1582년 오늘 그레고리력 채택을 선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개정으로 1582년 10월 4일을 기점으로 달력의 날짜가 열흘씩 앞당겨져 10월 4일 다음 날은 10월 15일이 됐습니다. 그레고리력은 이후 여러 차례 수정과 보완 과정을 거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세계 공통 달력이 됩니다. 1990년 10월 15일 오늘 소련의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됩니다.
I'd like to present our third Nobel laureate, one of the century's true giants, President Mikhail Gorbachev.
노벨 위원회는 페레스트로이카 개혁과 글라스노스트 개방을 통해 동유럽의 개혁을 이끌고 냉전 종식에 기여한 공로로 고르바초프를 90년도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뽑았다고 밝혔습니다. 1931년 러시아의 스타브로폴 지방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고르바초프는 1950년 모스크바 대학의 법과 대학에 진학, 2년 뒤 공산당에 입당했습니다. 이후 1971년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이 된 고르바초프는 농업 담당 당 서기를 거쳐 1985년 당 서기장에 선출됩니다. 고르바초프는 이어 동유럽의 개혁을 선도하는 등 국제평화의 진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그 공로로 1990년 오늘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된 것이었습니다. 이로써 고르바초프는 1901년 노벨평화상이 제정된 이래 공산국가 지도자로서는 최초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사람이 됩니다.
비오에이 마감 뉴스입니다. 힐러리 클린턴 전 미국 국무부 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강경책을 비난하면서 이것이 동북아 지역에 핵무기 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클린턴 전 장관은 오늘 방영된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호전적 언사를 비난하며 이제 무기 경쟁이 있을 것이며 동북아 지역에서 핵무기 경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한 데 대해 일본인들이 우려하고 있다며 이들은 미국을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클린턴 전 장관은 자신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외교적 해법을 선호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선호적인 선동적인 언사가 김정은의 손에 놀아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외교와 전쟁 억제, 억지력 창출은 더디고도 어려운 일이라며 충동적인 사람들 또는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힌 이들이 너희하고는 여기까지야 라고 말하게 내버려 둘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클린턴 전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핵합의 불인증에 대해서도 위험하다고 우려했습니다. 클린턴 전 장관은 이란 핵합의 불인증은 미국의 약속은 유효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보내는 것이기도 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산불이 일주일째 계속되면서 14일 기준으로 적어도 40명이 숨졌습니다. 지난 8일 시작된 산불은 현재 16개 지역에서 계속되고 있으며 일부 지역 불길은 160제곱킬로미터까지 번져 가옥과 건물 5,700채가 불에 탔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북부 소노마 카운티에서는 어제 다시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현지 소방당국 관계자는 강한 돌풍이 불고 있어 불길이 번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산불로 수많은 사람이 실종됐다며 불길의 강도가 무척 세다고 밝혔습니다. 인근 센타로자시에서도 주민들에게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7차 전체 회의가 어제 폐막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어제 7중 전회가 시진핑 이름을 명기한 당장 수정안과 지난 5년의 평가와 향후 5년간 펼칠 정책을 담은 19대 업무 보고, 중앙기율검사위 업무 보고 등 문건 3건을 19대에 제출할 것을 결정하고 폐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7중전회는 공산당 최고위 간부들인 중앙위원회 위원 332명 전체가 참석해 4일 동안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회의 직후 발표된 발표문에는 시진핑 공산당 총서기의 치국 이정에 대한 신개념, 신사상, 신전략을 수행한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사흘 뒤 열리는 당대회 개막을 앞두고 마지막 열린 회의인 7중전회가 끝남으로써 중국 공산당은 19차 당대회 준비를 마쳤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전국대표대회 당대회는 오는 18일 개막됩니다. 오스트리아에서 오늘 183명의 하원의원을 뽑는 총선이 시작됐습니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바스티안 쿠르츠 외무장관이 이끄는 중도우파 국민당이 11년 만에 다수당 자리를 되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난민 문제가 주요 관심사로 부각됐습니다. 인구 900만의 오스트리아는 지난 2015년 한 해에만 모두 9만 명가량의 난민을 받아들였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반난민 정서가 힘을 얻으면서 엄격한 난민법을 선호하는 우파 세력이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총선은 난민 문제, 실업, 복지 등 주요 정책을 놓고 연립정부를 구성했던 국민당과 사민당 등이 등을 돌리면서 치르게 돼 국민당이 다수당이 되면 극우 자유당과 손을 잡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 전투원들이 IS의 상징적 수도인 시리아 라카 지역에서 철수했다고 시리아 민주군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시리아 민주군 대변인은 오늘 IS 전투원들이 민간인을 함께 데려갔다며 이들을 인간 방패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IS와 미국이 지원하는 시리아 민주군과의 전투는 계속됐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대변인의 말을 인용해 작전은 종료됐지만 라카에 남아있는 IS 조직원들과의 전투는 계속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대변인은 라카 지역에 남아있는 전투원들은 항복하든지 죽음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라카 지역 주민들은 최근 IS 전투원들이 무더기로 항복했다면서도 여전히 일부 전투원들이 경기장이나 병원 등 일부 지역에 남아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군을 등에 업은 시리아 민주군은 올해 6월부터 라카 내부로 진격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해군이 내일부터 20일까지 동해와 서해에서 미한 연합훈련을 실시합니다. 이번 훈련에는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와 한국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인 세종대왕함 등 함정 40여 척이 참가합니다. 한국 해군은 북한의 해상 도발 대비와 연합작전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항모 강습단 훈련과 연합 대특수전 부대 작전 훈련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BOA 세계 뉴스 김현진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B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